있어 행복한 하루 My friend
내가
My friend
정말
함께 할 수 있어 빛나는 하루 당신의 삶을 영원히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에 따르면 15세기 유럽에서 1g의 우추는 같은 무게의 순금과 유사한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고가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기가 중요한 식량이었는데 쉽게 부패하여 보존에 대한 문제가 화두였어요. 그런데 후추가 이를 탁월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의 탐험을 지원한 이유도 후추를 발견하여 독차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후추는 인도 남부 일대에서만 생산되고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다다른 땅은 아메리카 대륙이었기에 후추를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처럼 물질에 책정되는 가치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죠.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끊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은은히 젖어드는 이 시간 여기는 이은혜 스탠드업입니다. 11월 12일 방송 오프닝곡 보내드려요. 임성규 주님의 빛
세상은 어둠 부어 어떤 약속도 희망도 없었지 빛으로 오신 주를 만나고 감출 수 없는 빛을 품었네 난 부끄럽고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주의 사랑에 내 온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빛 주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내게 비추신 그 빛 내 밝히는
네, 11월 12일 방송 오프닝 곡으로 임성규 주님의 비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이은의 스탠드업 이 부분 읽을 때 발음이 좀 꼬였는데요. 원래 자기 프로그램이 아닌 타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대신 진행하는 건 참 이처럼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대본을 쓰고 있으면서도 입에 붙질 않네요. 이은혜 DJ님의 또 파워풀한 에너지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1일 DJ로 제작과 진행을 동시에 겸하게 되었습니다. 이은혜 DJ님께서 현장에 좀 업무가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좀 생겨서요.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업무 잘 처리하시도록 또 오늘은 좀 날이 따뜻하긴 한데요. 또 강건하게 또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문 열어주신 분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박진호님께서 오늘도 스탠드업 방송 들으며 함께해요. 오늘 강눈물 PD님이 진행하시나 봐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박진호님. 임초원님께서 강눈물 PD님이 오프닝 시작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하셨어요. 이주희님께서도 하고 웃음표 남겨주셨고요. 유튜브로 좀 넘어올게요. 이낙봉님께서 아주 긴 글로 우리 은혜 DJ님을 맞아주셨는데요. 어쩌죠? 담당자가 안 계셔가지고. 은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날엔 추위가 엄습하더니 지금은 아주 포그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은혜님의 감동의 음성으로 오후에 피곤함을 날립니다. 은혜님은 남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호소력 있는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이시고 감정이 풍부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소유자이십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꼭 나중에라도 우리 DJ님께 전해드려야겠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재희님께서 눈물 PD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DJ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또 스탠드업을 채워주시는 분은 또 우리 스태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청취자분들이시죠. 청취자분들께서 또 꽉 채워주셔야 이 방송이 또 목요일 오후를 또 따뜻하게 데울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소개해야죠. 우리 스탠드업은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탠드업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입니다. 와우CCM 홈페이지 www.wowccm.net으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찬양 신청 게시판과 와플 게시판에 듣고 싶은 찬양과 사연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쉬운 방법, 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건데요. 안드로이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와우CCM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 앱 메뉴 중에서 와우톡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라디오 어플 혹은 튜닝 라디오 어플을 다운받으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아시죠?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2부에서는 깊은 통찰력과 성실한 연구로 말씀의 올바른 맥을 짚어주시는 안산 다드림교회 이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다시 보기 시간 준비되어 있어요. 진작부터 오셔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3부와 4부는 또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너 속의 코너죠. 신청곡을 남기셔서 우리 이낙춘님께서 이름 붙여주신 다드림 찬양단 라이브 코너가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또 곡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불러드리지 못했던 곡까지 연습하셔서, 맹연습하셔서 이번 주에 준비해오셨다고 합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라이브 찬양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이태희 목사님께 너무 무리가 되지 않고 아실만한 찬양으로 남겨주시면 또 우리가 작은 부흥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 평소에 그렇게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고 에너지가 확 이렇게 하이텐션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은혜 DJ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제 업무 때문에 못 오셔서 불가피하게 제가 대체 진행을 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의 부담이 엄청 커요. 최대한 없는 텐션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또 이 시간을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숙님께서 강눈물 PD님 능력자시네요 하셨어요. 능력자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또 책임감과 또 거룩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주인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집중하게 하는 눈물 PD님의 시간과 공간 누려볼게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저의 가진 또 독특함을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는 또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고 이 시간을 채워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인숙님께서 또 제이어스 찬양 신청하셨고요. 이주인님께서 또 신청곡 남기셨는데요. 제가 잘 메모해 두었다가 3부와 4부 혹은 또 코너 중간에 적정한 때에 분위기에 맞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두 번째 곡으로 선곡해 온 곡은 감사 찬양인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돌아오는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이제 한두 주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며 기도하는 또 시즌을 보내고 있죠. 그때 함께 들으면 좋을 찬양이어서 선곡해 봤어요.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또 오래됨이 주는 또 익숙함이 주는 그런 좀 따뜻함이 있잖아요.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감사 찬송.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노래하는 순례자 감사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가 언제 들어도 참 주옥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가서 어른들 사이에서 함께 찬양, 이렇게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당시에는 그 가사에 담긴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앵무새처럼 따라 불렀던 찬송 중에 한 곡인데요. 이렇게 어른이 돼서 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면 참 새롭게 와닿게 되는 찬양들이 참 많은데, 어떤 신앙이면 그 길가의 장미꽃뿐만 아니라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며 처음에는 어른이 돼서 그렇게 들었었던 찬양인데요. 한 해 좀 다사다난했죠. 특별히 2020년.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빠르게 지난 것 같고, 또 어떤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2020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다시 내년에 2020년이 리셋됐으면 좋겠다고. 나이 먹지 않고요. 그만큼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또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나쁜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그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분명히 좋은 것들, 또 감사할 것들, 또 소소한 기쁨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상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진행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까 또 염려하신 너무 착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신청곡들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열심히 또 메모하고 다운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낙춘 목사님께서 낙복 행님 먼저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낙복 청취자님과 또 이렇게 소통하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아내랑 데이트가 있어 생방 못 참여하고 잠깐 글만 쓰고 가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눈물 DJ님, 우리 PD님 화이팅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목요일마다 이제 우리 이낙춘 목사님께서 아내분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좀 너무 좋고 따뜻해서 그 데이트 시간이 이전보다 더 뭔가 다채롭게 꾸며질 수 있지 않을까. 왠지 추우면 좀 밖에 오래 다니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카카오톡 통해서 유성미님께서 오늘은 눈물 PD님께서 방송 진행해 주시는군요. 은혜님의 힘찬 방송도 좋지만 눈물 PD님만의 차분한 방송도 좋답니다. 부담 없이 PD님만의 색깔 있는 방송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또 방송국 찾아오셔서 또 맛있는 간식도 나눠주시고 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또 그 이후에 계속 녹음 스케줄이 있고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때 제대로 교제하지 못했지만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참 고마웠습니다. 러니님께서 강눈물 PD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야말로 늘 또 와우 CCM 노크해 주시고 이 방송을 또 지지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까지 돌아볼 필요 없이 제가 오늘 아침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이제 진통제를 좀 복용을 했는데도 그 약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몸도 아픈데 그간 좀 마음에 누적되어 온 힘듦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막 터져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좀 신음하는 새벽부터 이제 오전 내내 좀 그랬는데, 방송국을 오면서 이제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좀 힘들고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데, 아, 이렇게 나의 힘듦을 오롯이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힘든 어느 때든지 비빌 언덕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오늘 두 시간 동안 또 우리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찾아보는 또 자체 추수감사주일 우리 예배를 이 안에서 또 드려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플 게시판을 통해서 또 신청곡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DJ님 목소리가 작아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하셨어요. 아, 제 목소리가 제가 울림통이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볼륨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잘 들리시나요? 신청곡 남깁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신청곡들이 좀 많아서 다 들려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잘 준비해서 이제 방송 분위기에 맞게 선곡해서 송출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캐롤이 그래도 12월부터 들어도 한 달밖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항상 방송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후로 제가 제작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11월 정도부터는 캐롤을 조금씩 들려드리고 있어요. 아쉽잖아요. 한 달만 듣기에는 그 좋은 찬양들이. 그래서 오늘도 한 곡 선곡해 보았는데요. 로렌 데글의 The First Noel 대표적인 캐롤이죠. 이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 함께 듣고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 모셔볼게요.
소리가 들리면 왠지 반갑지 않으세요? 와우 CCM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와우 CCM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지금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영문으로 와우 CCM, WOWCCM을 검색하시면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신 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바로바로 신청곡 사연 편리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카톡 보내신 후에는요 DJ들이 직접 답장도 해드리니까요 기대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와우 CCM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하쇼 소리를 스튜디오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카톡 보내주세요. 저는요 여러분의 단짝 친구 한나였습니다. 안녕. 애정하는 목사님입니다. 성실한 연구로 늘 정말 올바른 말씀의 맥을 짚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답변해주시는 목사님이시죠. 안산 다드림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태희 목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존재 자체가 또 텐션업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해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저희는 어제 좀 김장을 좀 해서 네, 좀 바빴어요. 그저께 절이고 어제 김장 또 무치고
맛있겠어요.
네, 맛있어요.
그 저희가 항상 스탠드업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네. 기도해 주시고 이제 네. 스태프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제 방송을 만드는데 오늘따라 네. 참 제가 마음이 곤고해져 있고 또 육신이 지쳐 있어서 그랬었는지 원래 항상 은혜가 되지만 네. 오늘따라 그 목사님의 기도문이 좀 제 가슴을 좀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방송, 정말 정직한 방송 이 되게 해달라고 그 네.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작자로서도 또 경외의 감이 들었고 다시 한번 이 방송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좀 체감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혁복님께서 네. 이태희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목사님의 찬양과 은혜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러니님께서도 오늘도 영혼의 만나가 되는 말씀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아 피디님 목사님 모습이 안 보여요 하셨는데 지금 카메라가 이제 잘 조정이 돼서 목사님 모습 보이시죠? 전재희님께서 네.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교회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에 제약이 생길 때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게 하심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문장에 감사가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전재희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또 특별로 감사 찬양도 한 곡 해야겠는데요. 은은님께서 시카고에서 네.
시카고에서
네, 듣고 계시다고 신청곡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이 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릴지 AR로 들려드릴지는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좋아하는 다들 찬양이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지금 진행과 제작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혹여 이제 사연을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눈을 빠르게 돌려서 최대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로 진행해 주시는 눈물 PD님 그리고 남자다운 목소리로 진행해 주시는 태희 목사님과 함께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그 이재진님 덕분에 목사님이 점점 더 남자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년미가
맞아요,
더
맞아요. 남자다워지려고
네,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덕담이라는 게 말에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다수님께서 지금 가입하셨다고 지금 가입하셨으면 와우 CCM 첫 방송이 저희 스탠드업이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제작자로서 편해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송에 들어오셨어요. 목요일 오후 2시 이은혜 스탠드업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진행자는 아니고요. 제작자 강눈물 PD라고 합니다. 원래 진행자분은 오늘 업무 때문에 급하게 이제 자리를 비워야 해서 못 오시게 됐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정말 저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텐션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조다수님, 다음 주에 목요일도 꼭 네. 노크하셔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 곡도 연습해 오셨잖아요. 어노인팅에 우리 함께 네. 손잡고 가세요. 네, 이 찬양을 맞아요. 지난주에 라이브로 누가, 전재희님이 네. 기억합니다. 네, 네. 전재희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전재희님 감동 포인트예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전재희님의 그 신청곡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네. 맹연습을 하시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방송 여러분은 와우CC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곡도 이제 이주희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정말 이 곡은 라이브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 곡인데 굉장히 좋잖아요.
많이 불렀죠.
그렇죠.
젊었을 때 네. 많이 불렀고 저는 이 곡이 지어진 배경도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럼 그 코너 속의 코너에
설명 한번 하면서
배경도 한번 나누고 좋아요. 라이브도 같이 네. 들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보기 시간. 원래는 항상 밖에서 제작하면서 자랑 팬 들고 즐거우면서 듣다가 이제 네. 오늘은 진행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울과 함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 앞에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음을 고백했고 사무엘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백성을 길갈로 모아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사울은 드디어 왕으로 즉위했고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은퇴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는데요. 네. 잘못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었고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된 왕정체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백성과 왕을 향한 중요한 당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됐고 사무엘은 사사로서는 은퇴했고 이제 선지자적 역할만 남아있는 상태가 됐죠. 이제 남은 것은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당부를 잊지 말고 왕정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열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만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은 그렇게 왕정시대가 출범을 하고 대략 한 2년쯤 흘러갔을 무렵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네.
자, 사무엘상 13장인데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2년 정도 됐을 무렵이라고 하죠. 이때 군인을 3,000명을 뽑았어요. 3,000명. 그 뽑은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믹마스와 베델산이라는 곳에 있게 했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서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3,000명이죠. 한 나라의 군사, 그러니까 상비군이 3,000명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많은 숫자일까 적은 숫자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적은 숫자 같아요.
너무나 적은 숫자죠. 그래서 이 3,000명의 군사가 정말 상비군일까? 어떤 군사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네. 군사일까요?
전체 군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좀 왕을 좀 호위하는 군사의 수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는 전쟁을 대비하는 어떤 상비군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왕궁 수비대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먼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제 2년쯤 됐을 무렵에 드디어 선발한 거죠. 따라서 사울은 지금 이방 나라들과의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기보다 조금씩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조직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왕궁 수비대를 먼저 조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울 왕은 나름대로 현재 형세를 잘 판단하고 뭔가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려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는 여겨집니다. 무리하지 않고 막 몇만 명 모집하거나 이런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조직부터 세워 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처음 마음을 아직은 잘 그렇죠, 유지하고 그렇죠. 있네요.
이제 조금 더 본문으로 가볼게요.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읽어주신 본문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그러니까 큰 군대는 아니고 작은 군 부대 하나, 블레셋 사람의 군 부대 하나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본진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아예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에 놓여버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요나단은 기껏해 1,000명의 군사밖에 데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1,000명의 군사, 아직은 왕궁 수비대 정도의 역할이고 아마도 요나단이 훈련을 시키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을 데리고 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일까? 이게 좀 숙제예요, 숙제. 정확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 간에 견해가 좀 갈라지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나단이 본래부터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시선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블레셋과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독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인데 그 두 가지 견해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미 계획된 싸움이었냐 아니면 아버지는 모르게 자기의 단독적 싸움이었냐.
그러나 그 믿음의 네. 베이스가 되었느냐.
그렇죠. 네. 어떻게 여겨지세요?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위기로 인해서 급히 네. 나팔을 불어서 군인을 모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준비가 만반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추측하기로는. 그래서 저는 요나단이 뭔가 사전에 논의된 어떤 액션이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뭔가 블레셋을 먼저 공격했던 단독의 네.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잘 보셨다고 여겨져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거기에도 보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은 요나단이 사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또 블레셋을 기습하러 가는 내용이에요.
용감한데요.
용감하죠. 어떤 이런 요나단의 성향을 볼 때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은 사울과 상의 없이 단독적으로 단독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획된 전쟁이 아니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좀 생각하게 되냐면 차근차근 나라의 조직을 세워가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요나단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 중에 누구의 모습이 더 옳은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나 옳지 못한 행동이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목사님과 네. 이제 성경 다시 보기 코너를 함께 하면서 네.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인물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려는
맞아요.
노력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의 선입견에 입각하면 네. 사울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고 요나단은 참 응원하게 되는 인물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선입견을 목사님 말씀대로 배제하고 네. 정말 이 맥락만 보면 사울의 자세는 어쩌면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네. 소심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왕으로서.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래도 뭔가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무모하지 않았나. 용감한 것 같지만 조금 생각이 결여된
좀 위험한
네. 네.
그렇죠? 그런 판단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성경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전혀 가리고 있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결국 이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커다란 전투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메인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누구의 잘못인가 이걸 보기 시작하면 사실 조금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더 옳은 것인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어떤 배경적 이해만 가져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배경적 이해만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요나단도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아예 본진을 데리고 와서 전면전을 치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공격한 이 블레셋의 수비대는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주둔하고 있는 좀 지극히 작은 군대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분쟁 지역이라고 하죠.
네.
서로 크고 작은 공격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뭔가 분명히 신경을 건드리는 작은 사건들이 있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자극은 시킬 수 있지만
네.
이놈 봐라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 블레셋이 아예 전면전을 해올 만한 이런 상황의 사건은 본래는 아닌 거예요.
그럼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요나단도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본진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배경으로 갖는다면 이런 이상한 상황 누가 이끌어낸 걸까요?
믿지 않는 분들은 우연이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믿는 이들에게는 네. 예측하지 못하고 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맞아.
같아요.
어쩌면 요나단의 이 무모한 듯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나단은 전혀 공격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공격할 마음을 막 집어넣어서 공격하게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큰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나단 성향 자체가 그런 좀 무모하고 좀 도전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작은 군부대를 공격하는 일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상황을 이끌어 가셨던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좀 크게 이끌어 갔는가? 아마도 이제 백성과 왕정이 시작한 2년쯤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좀 크게 이끌어낸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상황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사울 왕이 여기게 됐겠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 상황을 알리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자, 정확하게 몇 명이 모였는지 좀 헤아려 봐야 되지만 백성들은 분명 많은 숫자가 길갈로 모였고 이제 사울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방금 언급하신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어떠한 마음을 막 주시고 조정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네네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네.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데 그 가운데 요나단의 성향을 사용하셨다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용감하고 무모한 부분이 있지만 또 친구 관계, 다윗을 사랑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말 그 지고지순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성향을 또 사용하셔서 네. 다윗을 보호하시고 네. 또 다음에 후대로 이끌어가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자꾸 숙명론적 시선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끝을 정해놓고
네. 아니 중간에 과정도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 마치 그 모든 네. 스텝까지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유다를 네.
싸울
것처럼.
마음이 없었는데 싸우게 했고 네. 예수님을 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팔게 하셨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를 다음 주에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강해하다 보면 또 나와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굉장한 이슈잖아요. 네, 이게.
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론 유다가 팔게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고 그에게 팔 마음을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팔았다. 이렇게 보면 숙명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네. 참 많잖아요.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이겁니다.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구약의 예언은 가론 유다가 판다 이렇게 지적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누군가의
그
손에 의해서 팔리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론 유다가 사단의 미혹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어서 스스로의 죄성이 예수를 팔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유월절 만찬에서도 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에서도 저는 네. 느끼기에 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야 이렇게 네. 말하기보다는 네. 너니까
네가 지금 그 위기에 있어.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어라고 뭔가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걸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숙명론적인 해석이 또 네. 나오겠죠. 네.
그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에게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 성향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저지를 마음이 이미 싹 트고 있는데 그거 이겨내야 돼. 그거는 너 곧 죽일 거야. 내가 알아. 너.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접었다면 사단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예수님께서 네. 베드로에게도 네. 베드로가 굳건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네. 네가 닭이 울기
그렇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을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네가 그렇게 고백해봤자 넌 날 버릴 거야라는 어떤 자책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베드로야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해라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네, 네. 부탁이
그러니까
아니
성경은 끊임없이 드러내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내서 이런 베드로같이 부인하는 나를 끝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야 말더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 너 견뎌야지. 그러니 너 감사해야지. 그러니 너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쳐야지. 넘어질 거 안다. 그럼 일어나면 되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왜 넘어뜨리셨어요? 왜 상황을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게 하셨어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마음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봐야 되는 저는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네. 성품에 대한 바른 인지가 선제되어야만 네. 성경이 좀 건강하게 해석되는 그렇죠. 것이 아닐까. 그렇죠.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그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용감한 행동을 네. 사용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지금 놓여 있고 네. 사울은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를 모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자원해서 길가에 모여서 성경은 사울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럼 이제 성경이 어떻게 더 진행되는가 본문을 조금 더 볼게요. 5절부터 8절을 읽어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와엔
동쪽 믹막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위기의 상황이죠.
네.
블레셋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모여들었냐면 3만의 병거예요.
아.
6천의 마병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모래알같이 많은 병사를 끌고 왔대.
3만 6천이 끝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래알같이 많다는 것은요. 이게 몇만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 정말 두려웠을 것 네. 같아요.
보병은 원래 이 기병이나 이런 군인들보다 몇십 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몇만의 수준이 아니라 뭐 십몇만 아니면 몇십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알파. 많아요. 장난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이끌고 와서 어디에 모였냐면 베다웬 동쪽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전쟁의 이제 위기가 딱 코앞에 닥친 거죠. 6절에 보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이 전력을 보고 군사력을 보고 너무나 겁이 나서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은밀한 곳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었대요.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은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냥 무서워서 떨며 도망쳤대요. 그리고 또 한편이 나와요. 다른 백성들은 그냥 떨고 있대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사울 왕이 지켜보고 있어요. 사울 왕은 안 떨릴까요?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서 숨죠. 그냥 삼지사방 도망가죠. 무서워 떨고 있죠. 전쟁 의지가 아예 없어요. 사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겁이 나요. 그런데 사무엘이 예전에 했던 말이 먼저 생각난 거예요. 참 놀랍게도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나 없이 그냥 제사 드리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이 얘기가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사무엘과 약속대로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7일간이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7일간이나 지금 무서워 떨면서도 내가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고 사울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어요. 결국 사울은요.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 선지자 없이 전쟁을 빨리 치러야만 조금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내가 싸워볼 수 있으니까 번제를 그냥 드려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책망에 받게 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어떤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거냐면 백성들의 두려움 그리고 사울의 실수 여기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왕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군사력이 잘 정비되어 있을 수 없죠. 아직 상비군도 제대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전력을 보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뭘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2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시니까 그 무서웠던 암몬왕의 나하스도 물리쳤었어요. 그 경험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이 놀라운 경험 후에 사무엘은 사울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했었죠. 그 당부가 뭐였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려고 해요. 자,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 이전에 했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네, 너무나 중요한 당부였는데 이 당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참 망각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왕도 하나님을 조칠 것이지만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는 네.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였죠.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따르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사울을 따르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신뢰함에 따르는 전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먼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왕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본문을 다시 보면 4절 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 이제 한 2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보다 사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중간을 보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러면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을 따르며 블레셋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을 따르며 블레셋의 전력을 보니까 두려워져요.
왕정체제의 한계가 드러났군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숨고 도망가고 떨게 되는 거죠. 사울의 전력과 블레셋의 전력을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딱 보면 전력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당부를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고 사울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가 이걸 잊어버리고 사울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 앞에서 생명을 지킬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한 번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면서 숨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더 불안해지겠죠.
그죠.
더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쫓으면 왕도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쫓고 명령을 어기면 왕도 어긋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에게 중요한 권면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권면했어요? 백성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사실 백성과 사울이 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투영해서 그럼요. 본다면 두려워 떨지 않았을 텐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전반적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니까 또 사울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보고 있어요.
네.
이 백성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싸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백성들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지고 조급해져요.
멋대로도 제사를 지내고.
사람은요.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못 봐요.
맞아요.
조급해지면.
그래서 그 기다림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는 말이.
그럼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은요. 결국 인내예요. 인내.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고 그들을 보는 사울도 다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상황을 통해 백성과 왕의 신앙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암몬과의 전쟁 때는 2년 전 암몬과의 전쟁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용기 내서 싸웠고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왜냐? 그때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일을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꼭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한 용기가 나는 이런 상황 아니어도 그때 하나님도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용기 내어 하나님 바라보며 싸워보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 기억을 다 잊은 거죠. 아마 지금 블레셋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암몬 때처럼 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그런 식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은 분명 신비로운 체험들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항상 신비로운 체험으로만 신앙을 끌고 가지 않아요. 신비로운 체험은 내게 뭔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때로는 아주 극히 일부의 상황에서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은 또 일어나길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안 주세요. 이미 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네가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런 이유로 시험의 순간에는 항상 마치 숨어 계신 분처럼, 마치 듣지 못하시는 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시험해 보시는 때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게 내 기대보다 너무 길어서 지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면 신앙이요 엄청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게 돼 있어요. 죽으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결국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어떤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이 풍요는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정말로 풍성하고 영원한 복의 소유자로서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은 변질돼요. 근데 그 소망이 분명하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네. 강의 설교를 네.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세밀하게 내밀하게 터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울이 처음에 그 임명받았다고 하죠. 네, 했을 네. 때 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우람하고 장성한 어떤 피지컬 뒤에 숨어있는 소심함과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자꾸 사무엘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네. 2년 전에 그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확신을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이걸 망각했고 백성들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잊어버리는 이 과오를 범하는 걸 보면서 결국 나의 몫을 잘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구나. 하나님은 좀 더 나아가고 진보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길 원하시는데 그럼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뭐 신비적인 신앙을 쫓는다던가 아니면 예전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불평한다거나 네. 제자리 걸음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좀 느끼게 돼요. 또 저는 네. 어떤가를 또 돌아보게 되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면서 네. 가장 먼저 제 스스로가 찔려요.
또 목사님은 또 이 그 성경 다시 보기 네. 원고를 적으시면서 또 얼마나 그 치열한 몸부림이 네.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그러니까요.
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주희님께서 목사님 스웨터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말씀과 함께 아멘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이낙복님께서 목사님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한다고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한참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증자분들의 기적에 놀라운 마음이 더해지고요. 내가 갈등하는 부분은 어느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느 분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요즘 간증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마음이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제 마음의 초점이 기적임을, 기적에 있음을 네. 보게 됐다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네. 네.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적을 이루시기도 하고 죽음을 이제 거두어 가시면서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지만 또 영혼을 데려가시기도 그렇네요.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고 성급해서 인내하지 못했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또 시간이 성경 다시 보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진짜 간증이 뭔지 아세요? 진짜 간증은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간증은 어떤 그런 어떤 보편적으로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겪는 그런 일이 내 삶에는 없어요.
네.
없는데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맞아요.
말씀 안에서 내가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것만큼 귀한 간증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들의 성향은 아 나도 저분처럼 저런 경험을 해봤으면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신앙도 귀한 거지만 더 놀라운 고백은 나는 저런 경험이 없어도 오늘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최고의 간증이에요.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네. 그 신앙은 오히려 네. 삶에서 역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아, 아멘 뭐 기도응답이 됐다라고 네. 말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신앙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이 극대화될 때는 내 생각이 다 빠지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가 상상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전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인내하고 바라보고 그리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다고 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네. 간증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위험해요.
그것이 마치 네. 신앙의 증표인 양 말할 수 있지만 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도전보다는 시험거리가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네. 네. 간증하시는 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맞아요.
간증을 들을 때도 분별력 있게 듣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간증자를 세울 때도 참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
해요. 예. 참 신앙이 뭔지 위기 속에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곡 먼저 AR로 보내드리고요.
네네.
라이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오늘 말씀 강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또 남겨주시고요. 선한 능력으로 아까 신청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시카고에서 듣고 계신 은은님께서 남겨주신 신청곡이었는데요. 데이빗 쿠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광고까지 이어듣고 저는 목사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CCM은 24시간 여러분들과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쁜 하루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주소창에 wowccm.net을 입력해주세요. 개성 있는 진행자들과 함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우 CCM! 오래 기억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샘바노 남아고행가게 뜻 비몽클라스일생 안녕하세요. 와우CCM 몽골 방송에서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몽골 자매 오양가입니다. 저희 몽골은 아직 크리스천 인구가 많지 않아 선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몽골을 위해 와우CCM은 2008년부터 몽골어 찬양 앨범과 악보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 몽골어로 된 찬양 방송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찬양이 몽골 사람들의 예배와 삶 가운데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방송은 몽골의 거의 유일한 찬양 방송으로 몽골 팟캐스트 종교 분야에서 3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됐습니다. 음악과 미디어를 통해 몽골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와우 CCM 사역. 이 사역이 몽골에 더 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몽골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지금 와우 CCM 홈페이지에 오시면 정기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026497-2969로 전화주시면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저도 저희 와우CCM 몽골 방송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와우CCM 몽골 방송 진행자 오양가였습니다.
이곳에서 왕신신이여
네, 시카고에서 애청하고 계신 은은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죠. 선한 능력으로 데이빗 쿠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 광고까지 이어 듣고 왔습니다. 이주희님께서요, 페이스북 통해서 질문이 있어요. 사우랑 때 가장 전쟁을 많이 했는지 묻고 싶은데요. 목사님 어떤가요?
정확하게 뭐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우랑 때 전쟁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구약 시대를 본다면 다윗 왕 때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정도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셨으면 합니다. 라이브를 많이 준비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라이브 시간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네 곡입니다. 이낙봉님께서 신청하신 이 기쁜 소식을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조이풀 전재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죠.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이 곡과 이주희님께서 신청하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곡도 되게 추억 돋는 찬양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선곡했고요. 또 아플 게시판 통해서 이름님께서 신청하신 비전.
네.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곡, 네 곡을 우리 목사님이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청취자분들 이 찬양, 우리 다드림 찬양의 묘미를 아시죠? AR과 다른 또 부흥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감사가 네네. 넘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음향을 좀 만져야 돼서 밖에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자리가 비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목사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교회다 생각하시고 가수가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은혜로 인도하며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서 제가 조금 연습은 했는데 이렇게 수준급은 아니어서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한 번 더 갈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이번에는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게 학생 때 청년 때 추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참, 아까 그 얘기 드렸죠. 이 찬양의 그 배경. 제 기억에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는요. 지금 최원순 전도사님이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최원순 이 님께서 가사와 곡을 썼는데 어느 날 장애인 집회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본인이 이제 찬양할 순을 기다리면 맨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장애우 분들께서 사실 손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막 뇌성마비도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안 되는 박수를 치고 박수가 안 되면 몸으로 흔들고 때는 몸도 막 이렇게 근육이 막 경련이 있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저분들이 장애우가 아니라 저분들이 건강한 사람이고 손뼉을 칠 수 있는 오히려 자기가 더 장애우 같은 거예요. 그들은 똑바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똑바로 보고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는 내가 똑바로 앞을 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똑바른 시선이 없는 자신이 더 장애우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런 좀 시선을 가지고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문지라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또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제가 들으면서 계속 울어가지고.
제가 피디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울컥할까봐.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정원성님께서 제가 울면서 혹시 뭐 댓글을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눈을 감고 찬양을 들어가지고요. 라이브로 듣고 오신 네 곡이었죠. 이낙봉님이 신청하셨던 이 기쁜 네. 소식이 제일 마지막에 흘러갔고요. 우리 전재희님께서 지난주에 신청하신 곡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가 첫 곡이었습니다. 중간에 두 곡은 이주희님께서 남겨주셨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름님께서 신청하신 비전 이렇게 네 곡을 이어갔는데요. 정원성님께서 눈물이 저랑 똑같네요. 사모하는 이 마음뿐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세상 속에 참빛이 미랄. 아마 이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의 가사를 좀 읊조리신 것 같고요. 임초원님께서 부흥해야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은은님께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이 정말 좋았나 봐요. 아, 네. 예전에 수화 찬양을 이 맞아요, 곡으로 맞아요. 처음 배웠다고 하시네요. 이낙봉님께서도 아멘 아멘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다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찬양이 주는 또 힘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이 네 곡이 뭔가 한 이야기처럼 이어졌던 것 같아요. 함께 가는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니까 똑바로 보면서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쁜 소식을 상기하며 가자는 뭔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졌는데요.
그러게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라이브 네 곡이 정말 은혜라고 갑절의 은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심 기도합니다. 말씀은 다가오고 좁아진 이 시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고 정원성님께서 그 뭐라고 하죠? 그 느낌표와 함께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혜성님께서 또 고민 아닌 고민을 또 남겨주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아이 한 명을 또 양육하는 것도 잘하고 싶은데 참 힘이 드네요.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데 속이 뒤집어질 때가 정말 많아요. 목사님은 이럴 때 어찌 하시나요? 기도해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정말 현실 고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죠? 힘들죠. 말처럼 되지 않죠.
이 시기가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운될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내가 막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아이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이 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거의 100이면 100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때로는 화도 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때로는 내 감정을 아이에게 폭발할 때도 있어요. 그 지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연약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혜성님이 꼭 알아야 될 게 기도하면 안 힘들겠지가 아니에요. 기도해도 힘들고요. 성경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미워지기도 하고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때로는 아이에게 내가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모두가 다 거치듯이 나도 거쳐가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끝내는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도한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냥 내 눈에 있는 나의 연약함, 내 눈에 있는 티, 들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면서 화 덜 내시려고 애쓰시고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감정 풀이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하나님 얘를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간구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아멘.
하지만 큰 변화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 집안도 똑같고요. 저도 한때 개척을 하고 아이들과 24시간 거의 붙어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엄청 화냈어요. 그러다가 개척 시기를 조금 지나서 이제 사택이 좀 밖으로 빠지고 아이들과 좀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좀 온유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시기가 있었고 부모 된 분들은 다 그 시기가 있으니까 누구나 똑같이 겪는 고민을 하시는 거니까 아 나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구나. 네, 중심 놓치지 말아야지. 이 마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혜성님께 정말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혜성님 저는 이제 뭐 육아를 경험하고 아이를 출산해본 경험이 없어서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이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사랑으로 하고 싶고 온유함으로 하고 싶고 정말 그 아이의 본질을 붙잡고 같이 씨름하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될 때가 많고 맞아요. 저도 연약하고 특별히 저는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전공까지 심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해서 했다기보단 제 고민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파보자 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육아서에 나오는 육아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건 이상적인 거고요. 맞아요. 현실에서는 정말 다른데 제가 좀 세월에 걸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이제 제 마음같이 청소년을 지도하지 못했을 때 넌 또 이랬구나. 넌 왜 믿는 교사면서 왜 이러니 네. 하고 저를 엄청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또 네. 그렇게 하지 못한 나에 대한 자책이 밀려올 때 그런 식으로 자책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나 원래 이렇지 나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제 매달림 처절한 몸부림으로 좀 바뀌게 됐거든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도 어쩌면 그 두려움에 떠는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막 번제를 드리기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 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렸다면
그렇죠.
그 이후의 역사가 조금 다르게 쓰이지 다르게 않았을까.
네.
솔직함이 가장 어찌 보면 순전한 제사고 예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또 성경 강의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은혜가 되네요. 그 말씀하시니까.
오늘 라이브 찬양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다드림 찬양단 순회 공연 어떠셨는지 만족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또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목사님 이렇게 맹연습을 해서 준비해 오시잖아요. 정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이은혜 DJ님의 환상적인 코러스도 함께 할
그렇죠.
테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보내드리면서요.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아까 오인숙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죠. 이 곡 띄워드릴게요. 목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주님이 시선에
네, 목사님 보내드리면서 오인숙님께서 신청하셨던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띄워드렸고요. 지금 함께 듣고 온 곡은 제가 선곡한 하이힘의 당신은 나의 빛이었습니다. 이낙복님께서 아마 우리 청취자 이혜성님을 향한 격려를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셨어요. 이혜성님을 또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육아에 좀 치여서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 또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거듭될 때 이 응원과 또 위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승아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교육을 잘 마쳤어요. 참석합니다 하셨어요. 이 참석이라는 말씀은 이제 늦게나마 이제 방송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하시느라, 교육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도 제목, 또 취업 준비 중이시라고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 꼼꼼하게 이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또 함께 손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정원성님께서요.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런지 목이 잠기네요. 정원성님께서 늦었지만 신청곡 남겨요 하셨는데 남겨주신 신청곡은 저작권 문제가 걸린 곡이라서 제가 대신 다른 곡 선곡해서 오늘 클로징 곡으로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원성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들려드리지 못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스탠드업 방송 마무리하면서요. 책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에 있는 글귀를 나누려고 합니다. 포유류는 모두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우리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음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고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이 사실은 소멸의 두려움 그리고 삶의 허물을 던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명에 대한 경의와 하루의 소중함을 안기기도 합니다.
걷는 것은 넘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에 의해서, 우리 몸의 생명은 죽지 않으려는 노력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유한하기에 나오는 몸부림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함을 느낍니다. 11월 12일,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은 이 오후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유한하기에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또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먼저 천국을 간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이 시간에 대한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또 앞으로 더 잘 살아내야겠다. 주께서 주신 사명과 그 관계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좀 겸허한 마음이 듭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은혜 DJ님께서 또 급한 업무 때문에 생방으로 함께하지 못하셔서 제가 또 진행까지 겸하게 됐는데요. 부족하지만 또 청취자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항상 그래와 오셨던 것처럼 방송을 위해서 또 많은 메시지들과 또 참여를 해주셔서 오늘 두 시간도 이렇게 의미 있게 채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으로 민호기의 일상에서 영원으로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일상에서 그 영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일상에서 영원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또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될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또 천국이 또 그만큼의 큰 의미가 있을까? 역으로 말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만 또 우리가 사후에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그날이 두 배의 기쁨과 또 환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윤성 트리오가 함께한 민호기의 일상에서 영원으로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대본 진행의 저 강눈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은 아침 늘 같은 일상을 살아 눈 감고도 지나는 익숙한 골목길 따라 일상에서 일상으로 이어져와 늘 곁에 있는 사람들 늘 해오던 일이지만 그렇게 한결같아 내겐 소중해 내 곁에 있어 고마워 수 있어 그대가 그대여서 무엇보다 고마워 내가 나일 수 있어 그대가 그대여서 무엇보다 고마워